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지혜의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쫓아온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 선지자 가오리란 그 선지자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요구가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표적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표적 배후에 있는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분을 자신들의 생명의 근거로 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았던 일단의 무리들은 표적 그 배후에 있는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어긋난 그 숨은 동기를 지적하셨고 지금 잠시 얻는 육신의 만족은 일시적인 만족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결핍과 부족은 영적인 가난에서 오는 것이기에 모든 부유함과 생명의 원천인 자신을 믿고 먹고 마심으로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부질없는 의와 경건을 의지해서 나오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면 참된 생명과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약 선지자 가오리란 그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그 일조차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가 마치 자신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영혼의 부유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 자신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들이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까지 쭉 살펴봤던 교훈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표적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사도바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언급한 바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이 표적은 실제로 이루실 진정한 표적, 즉 표적이라고 해도 본질이죠.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이런 핵심 사역,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이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보여주고 지시하는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우를 여러분과 제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하는 자녀가 말을 들어주고 내가 원했던 바가 실행되는 그것이 훨씬 더 좋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깨어져 나가는 그것은 그거는 먼 이야기로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무리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예수께 나아갈 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은 이런 의도와 목적을 헤아리셔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9명의 나병 환자는 고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쳐주셨어요. 바로 그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안에서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하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가치로 삼아서 그런 일만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그런 일에 가담시키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떼쓰고 힘쓰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숨은 동기를 지적받았던 바로 그 무리와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결국 떠나버린 일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정직하게 읽어보시면 사복음서 기자가 끝까지 갖고 있는 관심사는 그 진술하는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올바로 이해했던 복음서 기자들은 일률적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진술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고 사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단지 우리가 쫓아가야 될 인생의 모범이 될 뿐이에요. 그야말로 4대 성인이 될 뿐입니다. 그런 메시아 우리에게 일시적 평안과 안녕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인간이 풀어내지 못하는 이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의 자유 의지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인 우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취하는 방식이 단순히 손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먹어버려서, 그죠?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면요. 흔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당신이 내 안에 완전히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나와 너의 어떤 객관적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권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구분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의 적극적 사용에 반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군중들을 낙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믿으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내 편에서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들은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우리의 눈으로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는 말씀 속에 정작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끄시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믿고 결단한 일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마음으로 주께 나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기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있는 손과 먹을 수 있는 입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원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자로 태어나는 자인은 물론 특히 인간편에서 의를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렸고 주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들은 어느 때나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요. 성부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 왔던 열두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과연 우리가 제자 맞는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했던 열두 사도들 중에도 실제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는 그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곁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믿지 않음을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것으로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열둘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 역시 이 사실을 회고하면서 그는 다름 아닌 가롯 유다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심지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획기적인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자처하는 신자에게 무거운 경고를 주어서 늘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에 대해서 길게 강론하신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이다 못해서 이는 너무 지나치지요. 비정상적입니다.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뭐 이 일 자체가 완전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운 그 일과 관련한 이 반응이라고 볼 때는 너무 좀 심각하고 이상하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을 밝히심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바로 이런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와 같이 되셔야 되고 예수께서 왜 고난당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왜 승천하셔야 되고 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 되지요? 그것은 우리의 불가능성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행할 일이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어도 그것을 행할 역량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야말로 금욕과 고행의 방식으로 신의 영역에 근접할 정도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이루어낼 그런 힘과 여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왜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겠으며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으며 왜 하늘로 올라가셨겠으며 왜 인간을 도우시기 위한 성령을 보내셔야만 되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요.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하고 부인당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자기예요. 천지는 다 망해도 자기만큼은 살아남고 싶은 마음을 갖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복음의 도리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너만 살아남겠다, 나만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까지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육적인 인생이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 또 이런 복음의 총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가? 현대는 과연 어떤가? 오늘날에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과연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일어나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상과 성경적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살당하는 일들은 일어나요.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좀 환영해도 어떤 조건하에서 환영하는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환영하지만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 환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그 복음을 우리는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사실을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즉 유대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라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반응은 한편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왜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는가? 본문 2절이 증가하고 있는 바대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유대 남자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대 남자의 의무를 대해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반드시 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올라가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실 것이 두려워서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온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져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성부께서 맡겨주신 인생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셨고, 특별히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이 불붙는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유대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신 것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라고 한 제안에 대하여 하신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습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 계시 말고 유대로 좀 나아가십시오. 쉽게 말하면 좀 큰 세상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은 어떤 제안과 똑같은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무리들의 제안과 똑같습니다.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속인다고 비방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편드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상황이라면 시골 총구석에 처박혀 지내기보다 대도시에 가서 대중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도 현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 제안은 매우 탁월한 제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다 떠나버린 마당에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초막절 절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때에 유대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은 그런 성격의 표적을 행하면 잃어버렸던 대중들을 한순간에 그냥 불러 모을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중에 좀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은 인지상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은 좀 못나도 형제들 중에 좀 이렇게 출세한 분들이 있으면 자꾸 형제를 덜먹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좀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신기한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가지고 그 위상을 좀 분명히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제안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진정한 카운셀러라고 말하죠. 진정한 책사요 모사입니다. 누구의 제안을 받아서 자신의 사역을 진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은 매우 어리석은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과 똑같고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사탄의 시험의 성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실은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것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적인 빵을 요구한 것은 사탄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한 것과 유사하지요.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래서 위상을 드러내라고 말했던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라고 제안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실제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63빌딩이 아니고 제2롯데 월드 그 꼭대기에서 만약에 실제로 뛰어내렸는데 발끝도 상치 않고 그냥 사뿐히 내려앉았다. 어떻게 될까요? 스타가 되겠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한편으로 볼 때 사탄의 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회자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명한 교회 출석한다라는 것을 안정감으로 누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목회자들 중에 자신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바로 이런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탁월한 설교자 한 분이 계신데, 근데 제가 누구를 통해서 그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는데 그 과제의 내용은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좋은 댓글을 달라는 게 과제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아연실세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추앙을 받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말하면 실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부부관계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그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뭐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지요. 그러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씨름도 하면서 뒹굴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성경을 능숙하게 다루고 성경을 수십독하고 몇백독해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이질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과 한 통속, 자신과 함께하는 한 부류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나와 너희로 구분했습니다. 예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는 어떤 때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어떤 때인지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럼 영화롭게 하는 건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 때를 염두에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거죠. 흔히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뜻하는 카이로스의 때와 연대기적 개념의 크로노스의 때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때를 항상 염두에 두셨어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아서 아는 바대로 본래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명제는 잡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태타가 일어날까 싶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힐까 싶어서 본래는 그들이 예수님을 명제로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유월절 그것도 어린 양이 잡혀주는 바로 금요일 밤에 잡혀죽으신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그 때를 타겟으로 놓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진정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은 어떤 제안입니까? 어떤 제안이죠? 고난과 죽음 없는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잠시 영광을 보여주셨던 때도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구역 모임에 공부했죠. 17장이 뭡니까?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력하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잡혀 죽는 것은 내가 무슨 물리적인 힘이나 권세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본래 의미한 바, 그 실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성화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지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겪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고 싶지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성향,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공통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때를 굳이 포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향은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세상에 널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세상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항상 미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엇은 좋아하지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그 이적이라는 혜택은 항상 좋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는 항상 좋아합니다. 그런 성공의 복음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메가처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음이 형통합니다. 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은 곧 죽음이다. 너희는 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누리도록 했는데 세상은 이런 주님의 진단과 평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러죠?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이 말은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를 참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랐다가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떠나버렸던 그 무리와 똑같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나중에 은밀하게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나귀 타고 입성했습니다. 뭐 무서워서 올라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다만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때가 초막절 절기잖아요. 초막절은 양력으로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거든요. 유월절은 한 3, 4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약이 증거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안했던 때는 그때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신 것은 실제로 올라가지 않으신 건 아니죠. 내가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 뜻을 따르지 너희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속주인 예수님은요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세일즈맨도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지 못해서 안다라는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 안에서 메시아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 하셔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러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데요. 메시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로 구약 선지자가 오리란 그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믿는다라고 확인해 주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뜨겁게 섬기고 무슨 일을 막 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신학과 여러분들이 아는 생각으로 아 그냥 내가 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몇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친밀함이 주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따라 아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메시아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제대로 들으신 분은 괜찮은데 오랜 기간 동안 성이 정말 말하는 이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선 이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어떤 일들까지 감행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붙들려고까지 왔다. 오늘날로 말하면 붙들어가지고 정신병동에 쳐놓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정상인데 예수님을 비정상으로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거꾸로죠. 예수님이 정상이고 자신들이 비정상인데 자신들의 비정상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정상적인 그런 분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 기적 자체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이런 시골 총구석에서 행하지 마시고 좀 넓은 세상에서 행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예수 믿느냐? 결코 예수 믿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좀 부정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신데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때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사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 유다서는 한때 로마서만큼 인기 있었던 서신서였어요. 짧은 한 장짜리지만 많은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유다서를 써보낼 때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의 나이가 아마 한 50에서 70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이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육신의 형제 정도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감히 육신의 형제로만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께서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또 하나의 일꾼은 또 한 명의 일꾼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을 보낸 의장을 역임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바로 야고보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가 표현한 바대로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공동서신, 히브리서 끝나고 공동서신, 이 야고보서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공동서신의 첫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야고보 차지하죠. 공동서신의 마지막 자리를 누가 차지하죠? 유다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바울 서신과 쌍벽을 이루는 그 귀한 서신서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썼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죠? 지금 여전히 불신 상태에 있는 가족이나 또 믿음에서 빗나가고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언젠가는 그 영혼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소원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게 하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주께서 하나님의 선한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바른 복음의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친밀함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적과 표적 자체가 항상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메시아처럼 보이지만 유사 메시아를 평생 믿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를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과 선예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